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 행복해졌습니까? 고민이 많아졌습니까? 행복하셔요? 얼굴 표정에 행복하다는 표정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해야 하죠. 고민은 없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고민이 많아질까요? 어떤 집에 얘기 들어보니까 딸아이가 남자아이를 사귀게 되면요, 부모가 신경이 바짝 곤두선다던데요. 왜 그럽니까? 가는 안 돼, 야는 안 돼, 뭐 이런 거 절대 내 허락 없이 안 돼, 뭐 이런답니다. 긴장이 된다던데요. 부모는 그렇다 치고 본인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행복해지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행복해지면 동시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도 같이 따라옵니다. 예수 믿게 된 이후에 여러분이 참 행복하다면, 진짜 행복하다면요, 알게 모르게 또 다른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라고 그러죠. 아나니아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거기 가서 안수하라 합니까?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에게요. 아직은 사도도 아니지만요. 이 사람은 내가 특별히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뒷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장차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고생을 해야 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행복한 장밋빛 미래가 남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름받은 바울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복음을 위하여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고 한다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답변을 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남긴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이 뭐냐고 한다면요, 저는 이 구절이 그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리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인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했는데, 그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바울이 한 답변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죽는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지 보여주겠다고 하셨고 해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해를 당하면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이 행복할까요? 고민이 많을까요? 바울만큼 행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만큼 행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만큼 큰 행복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어떤 고민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며 그 고민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민도 없다? 이건 의심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고민이 생겨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민 중에서는 우리를 죽이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걱정거리. 소위 스트레스성 고민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겐 사라집니다. 그런 고민은 사라지면서 거꾸로요. 사람을 살리는 고민거리가 우리에겐 생겨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전에는 없던 걱정거리, 고민이 여러분에게 생겨났다면 그런 고민거리들은 잘하면 여러분과 여러분들 이웃들 살려놓는 고민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돌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답니다. 5장 1절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왜 마음이 녹고 왜 정신을 잃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다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고대에 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산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으라 그러면 이성계 장군이 명을 받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압록강 강군의 가운데 있는 그 위화도 섬에서요 고민을 합니다. 강을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강을 건너면 그 당시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던 명나라와 한판 붙어야 합니다. 전쟁을 의미합니다. 엄청 고민을 하다가 강을 건너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강을 건너면 명나라와 전쟁입니다. 건너지 않으면 뭐예요? 건너지 않으면 뭐예요?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강을 건너면 전쟁이고 건너지 않으면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시왕조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고대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즈가 지금의 그 당시 갈리아 지방, 지금의 유럽 그쪽을 전부 평정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커졌습니다. 원로원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돌아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시즈가 고민을 많이 했죠.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돌아가면요, 자기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떡할 거냐? 고민을 하면서도 이탈리아 북부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그 앞에 놓여있던 루비콘강, 유명한 말이죠. 그 루비콘강 강가에서 했다는 말 중에 하나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리가 없다, 건너자, 그런 얘기죠. 그 강가에서 이 강을 건너냐 말 것이냐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휘하 장병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 한마디 합니다. 난 여러분들을 버릴 수 없다. 나와 함께 건너자. 단, 누구라도 이 순간에 나를 떠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절대 붙잡지 않겠다. 마음껏 보내줄 테니까 가도 좋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널 것이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원로원과 한판 붙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쿠데타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남아서 나와 함께 강을 건너고 내 뜻과 내 뜻에 따를 수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라. 막지 않겠다. 그날 밤에요, 수만 명 되는 군사 중에 딱 한 사람이 혼자 강을 건넜습니다. 십수 년 동안 시즈의 오른팔이 돼서 따라 그를 따랐던 충실한 부하 라비 누에숭 이름이 좀 제가 더 기억을 잘 못했는데요. 딱 한 사람이 강을 건넜습니다. 시적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사물, 개인 물건을 전부 보내줘라. 보내주고 그 강을 군사들과 함께 건넙니다. 그래서 로마의 내전이 시작이 되고 그 내전에서 이겨서 나중에 시저가 거의 황제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강을 건너갔던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시저와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이 고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만약에 이런 책은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나온다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소장 한강을 건너다 뭐 이런 책이 나올 만도 합니다. 나왔던 말 옛날에 나왔었겠죠. 뭐 박정희 소장의 수영 선수니까 왜 한강을 건너요? 이거 그냥 강 건넌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쿠데타고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그 원주민들하고 이제는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바로 맞붙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겠어요? 이스라엘도 싫으나 좋으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불안감일는지 위험한 상태일는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2절 보셔요. 그때에 무슨 때입니까? 그냥 강을 건넜을 때에 이러지 마셔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니 그건 뭔지 모른다 치더라도요. 지금 이 판국에 할례를 행하고 있어야 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싸움하러 나가야 될 남자들을 전부 수술해 놓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뭐 할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이들 병원 가서 한 며칠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셔요.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다 누워있을 때 야곱의 아들 두 명이 들어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못 일어나고 못 싸웁니다. 지금 적하고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도 없는 이 상태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수술하고 들어 누워있으면요. 만약에 적이 알면 이건 몰살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행복했겠습니까?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일 것 같으면 이게 어떤 상황일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연장도 별로 없어서 부싯돌로. 왜 부싯돌이겠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거 부싯돌 원래 불 일으키는 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불이 팍팍 일 정도 같으면 소독을 하는 의미가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왜 부싯돌입니까? 부싯돌의 가장 큰 특징은 딱딱하다는 겁니다. 딱딱한 돌이기 때문에 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이 딱딱한 돌을 그냥 때려 깨면요. 깨어진 면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칼 내용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칼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술용 메스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칼 갖고 수술해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연한 살이니까 되기야 안 되겠습니까만은요. 혹시 그 중에 골마가지고 잘 안 나오면요. 이 며칠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그래도 성질이라도 있었더라면요. 하늘 향해 한마디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지금? 아니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 것 같으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다 나와서 강을 건너왔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강 건너서 적과 마주대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워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이기게 하는 건 나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전쟁을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우냐, 이런 건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에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승진하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큰 일하고, 이것보다가 하나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나안 땅에는 정결한 자만 들어간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성결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지금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명령을 듣고, 정말 우리 하나님 뚱딴지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일만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아이고, 하나님,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제게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굉장한 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오는 말씀이, 도대체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4절 한번 보셔요. 3절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전원이 할례를 다 받은 모양입니다. 굳이 따지면 할례 안 받은, 요때 할례에서 빠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이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왜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두 사람만 지금 살아서 들어온 겁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원이 순종을 했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생고생했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꺼이 순종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요, 안다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 다 잘 됩니까? 요거 하라 하시는데 요거 안 했다가는 내가 참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거 빤히 알면서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알면 분명히 그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요,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아침에 부부가 툭닥거리고 싸웠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부인은 집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생각을 해봅니다. 아휴, 내가 막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오늘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아, 여보 미안합니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부인은 부인대로 집에 앉았어요. 아,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해서 참 안 되는 들어오시면 미안하다 해야지.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다가 문 딱 열고 마주치는 순간에요. 누가 먼저 미안하다 합니까? 아니 그게 잘 됩니까? 생각 따로 입에서 나오는 말 따로 이게 우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나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해야지. 그럼 그거 안 쉽습니다. 그 자그마한 일도 안 쉬운데 하물며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생각하고 순종하기가 쉬우냔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요. 저기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그곳에 자기들도 그것을 중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순종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너무 다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돈 버는데 출세하는데 아니면요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늘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날 죽으라 말입니까? 이 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말이죠? 누구 말이죠? 우리 어릴 때는요. 이거 누구 말이냐고 물으면 거의 아이들이 아니숙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그 성경책 보다가는요. 이런 어떤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대뜸 아니숙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의 원조는요. 에스더죠. 원조가 먼저인지 시조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가 에스더라면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시조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 또 있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보다가 더 센 말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을 그 곡식을 구하려고 자식들을 애굽에 1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9명이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형 하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질로. 그러면서 애굽의 그 높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막내 하나를 데리고 와야 곡식을 주고 이 형도 데려올 수 있답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기절을 합니다. 예형 말이에요. 예형이 한 20여 년 전에 짐승에게 물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을 못 잊어요. 그 20년 동안 죽은 그 아들 생각하면서 크게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놈들이 왔다 와 한 소리가 이 막내를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야곱이 죽은 아들과 이게 하나 남은 막내에게 왜 그렇게 안달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인 4명 중에서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부인, 그리고 가장 먼저 죽은 부인, 이 부인을 못 잊는 거예요. 그 라헬에 대한 애틋한 사랑 때문에 죽은 자식도 못 잊고 죽은 라헬도 못 잊고 그가 남겨둔 나머지 아들 하나, 이거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기 사러 그러니까 다 보내면서도 얘는 안 보냈어요. 근데 얘는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지 르우벤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야 곡식을 구해올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만약에 가서 얘를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내 아들 둘을 맡길 테니까 아버지 이 아이를 죽이십시오. 어떻게든 책임지고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안 된다.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 그렇게 버티던 야곱을 설득한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곡식은 다 떨어져가죠. 아는 게 아니라 전원이 굶어 죽어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야곱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와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셉니까?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요즘은 이게 답이 좀 이상해졌는 모양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조금 흐리멍덩해져가지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겁니까? 어른들에게 물어보시면요, 답이 바로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자식 죽는 꼴을 보냔 말이에요. 그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겁니다. 이거보다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해가지고 놓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면서, 요셉이 아니죠,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요 한 말이 그겁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래서 놓았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될는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평생 야곱을 따라다녔었는데 야곱은요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아주 다급해지거나 급해지면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많으면 자기 머리, 자기 생각,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라헬을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터인데 자기 꾀, 자기 머리,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가격 붙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놓고 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그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놓아버리는 순간에요 야곱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놓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빵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더이다.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베냐민이 돌아온 거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여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요셉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총리로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습니다. 자식이라도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고 놓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요 거대하게 그창한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 중에 이런저런 감격스러워서 제 평생 잊지 못할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요, 그래도 어설픈 목사 말이라고요 설교 말씀 듣고 뭘 한번 해보려 하셨나 봐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 나중에요,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만 하셔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죽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신다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보면요, 결국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죽으면 살리라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한번 죽노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요, 세상에 죽었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오는데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충격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 안 했어요. 정말 기꺼이 순종했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서 앞부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을 잘했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라고요. 결국은 도무지 말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이 따라옵니다. 무슨 기적이 따라오나요? 여러분, 이 사건 바로 뒤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죠. 자, 여리고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왜 무너졌습니까? 제일 쉽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를 돌았어, 이거 아닐까요? 전부 몇 바퀴 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꼭 초등부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전부 몇 바퀴 돌았습니까? 열, 우리게 수준이 상당합니다. 13바퀴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에 7바퀴면 13바퀴입니다. 그렇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성, 아이성에 가가지고도요? 또 돌아야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돌지 않습니다.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돌지 않는데 오늘날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도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 기억하셔요. 돌았을 뿐만 아니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으란 말이나 여러 가지 명령들이 다 주어져 있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만 한마디로요. 도무지 말도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술 받아서 전부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에 가셔서요. 기초석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 놨다가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고함을 질렀을 때 거기 때 맞춰서요. 다 무너지도록 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이게 무너진 겁니다. 무슨 순종?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은 이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으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앞부분을 보면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듯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는 게 반복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대한 순종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요단 강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요단 강물이 뚝에 그냥 막 흘러 넘칠 정도로 콸콸 흘러 넘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강물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린 좀 다르죠. 하나님, 요거 끊어 주셔야 들어가지요. 이럽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메고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강물이 갈라지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가 막히는 일을 하나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것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7년 동안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적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이 깔려있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전원이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원이 한 32km쯤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두 산에 전원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다시 가르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기서 말씀 사경회를 한 셈이죠. 여러분, 사방에 적이 깔려 있는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겠느냐는 말이에요. 저기 뭔 짓을 하든지 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일어난 전쟁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이 우박 참 스마트 우박입니다. 이스라엘은 안 때려요. 적군만 골라가면 때리는 우박입니다. 요즘 스마트 탄하고 요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고 합니다. 전쟁이 안 끝났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세상 천지에 태양아 머무르라. 이런 이적이 동원됐던 곳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한 순종, 이걸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끔은요, 순종은 하나도 안 하면서요, 기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무슨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한번 베풀어 주십사고 해가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들어있죠? 참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마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듯 싶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도 안 하면서 기적도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삽니다. 하나님 맞 됐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이것이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효자질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을 각오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국리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뭐 당장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는 연습이 어떤 겁니까? 성질도 죽이고요. 체면도 죽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 성질, 내 체면 다 세워가면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발을 시키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성질이 있고 무슨 체면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더라. 이 책이거든요. 반면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사사기는 아마 성경책 중에 가장 어두운 책 아닐까 싶어요. 왜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잘못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야기. 사사기는 할배적에게 침입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야기가 전부 다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야기의 기록은 너무나 추하고 슬프고 어두운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여호수아서의 기록은요,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책들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성질도 죽이고요. 체면도 죽이고요. 내가 참지 뭐. 여기 자식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자가 참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꾸 사고치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참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참아야 합니다. 아니 교회 나온 지 지가 얼마 됐다고 저러고 앉아서 이런 말이 나올 듯 하거든. 아, 먼저 믿은 내가 참아야 된다. 기억하셔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저래밖에 안 되나 싶은 말이 나오시거든요. 잘 믿는 내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참고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삶을 잘 보여주는 그 복음송 하나가요. 우리 그 복음송 초기에 많이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날마다 가는 거 있죠. 제일 마지막 구절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를 주십니다. 그 중에 빼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짚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섯 가지 중에 빼고 싶은 것.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빼고 싶은 것 두 개요. 다시 할까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빼고 싶은 거 있으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왜 아픔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없어요. 기쁨만 주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저 마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게 기쁨이요.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함께 오는 겁니다.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요. 평화 좋죠? 안식 좋죠?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빼고 싶다고요?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아픔을 감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 바보지 돼서 고생하진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지 돼서 요구도 묻고 고생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바보지 돼서 요구도 먹는 경우는 전부 자기 탓이지 거기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체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뜻보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전에 없던 고민이 생겨납니다. 내 뜻대로만 한다면 별 고민할 거 없죠. 그런데요. 나는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루라고 하시네.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나면 이런 고민이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요. 저걸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된다면 이게 얼마만큼 큰 고민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고3쯤 되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단을 많이 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놈아 교회고 교회 그 교회만 평생 다니냐 할 거 아니야? 우선은 대학이 급한 거 아니냐? 여러분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또요. 진급하고 승진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도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 잠깐만 좀 이따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에 우리가 기꺼이 동의하고 그런 식으로 산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체험하고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순종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거 쓰지 마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외우지 마세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 사실 일입니다. 우리가 볼 건 뭐예요? 그 앞부분을 외우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뒷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은 생각 안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자꾸 살펴보고 하나님 이러하신다 하셨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유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번 시험에 5등 안에 들면 내 MP3 하나 사줄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야가요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아빠 진짜 사주나? 돈 있어요? 진짜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할 일이네 해라 이놈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자꾸 외우시면 아버지한테 아빠 진짜 돈 있나? 진짜 사주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우리가 소리 지르는 이 어설픈 행위에 하나님께서 거기 맞춰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옵니다.